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온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기준음 되시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조율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공적인 비행이 되기 위해서는 출발도 잘 해야 하고 비행도 잘 해야 하고 착륙도 잘 해야 합니다. 출발이 좀 어려워도 또 비행이 또 난기류를 만나서 조금 비틀비틀해도 또 성공적으로 착륙을 하면 또 그 비행을 성공적인 비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서 하나를 강해 설교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 강해로 이어졌고 드디어 오늘 21장 마지막 장을 다루는 날입니다. 우리 비행으로 치면은 착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요한복음 잘 착륙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약 70년 정도가 지나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의 나이 약 90에서 100세 사이 정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시지 아니하신 지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순교의 형태로 이 땅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무렵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여기저기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이지 않고 또 선교하러 여기저기 다녔던 바울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로마의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여전하였고 또 예수님과 주님과 바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던 시대에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때 쓰여진 요한복음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각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깊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끝에 오늘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로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왜 마지막 이야기가 회복 이야기일까라고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 시대 상황이 고려되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또 더 이상 제자들이 보이지 않자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까지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 주님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당신들도 찾아갈 것이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당신들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용기를 내봐. 그 이야기를 아마 오늘 이 마지막 21장을 통해서 그 시대 교회들에게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선 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를 하였는데 요한만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이렇게 오래 사실 줄, 오래 살 줄 알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셔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90이 넘은 나이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마침내는 순교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도 저희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소위 말하는 뒷방 늙은이로서가 아니라 그냥 복득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인네가 아니라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시대 교회를 위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저에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호서대학교를 설립한 강석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5세 때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남은 삶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의 삶은 덤으로서의 삶으로 알고 그냥 막 살았다고 합니다. 벌어놓은 돈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냥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이분 수기를 좀 읽어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세월이 얼마나 갔냐면은 30년이나 흘렀대요. 자기는 자기도 그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답니다. 만약에 자기가 현재 95세까지 살 줄 알았더라면 그냥 무조건 여행이나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뭔가를 시작을 했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기를 보니까 95세 때 비로소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중국어를 배우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학원을 다니기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석규 선생님의 이 수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오버랩됐어요. 우리가 어떤 나이에 직업에서 은퇴는 할 수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가를 계속 배워나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은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강석규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무엇을 배워나가는 일에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요한의 삶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좀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참 하나 놀랐던 것이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중직자가 되는 순간에 성경 공부가 끝이 나더라고요. 이 성경 공부는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되는 순간 순수한 말씀 묵상이 끊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요한의 인생을 전체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선 이 회복이라는 주제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회복이라고 하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마음에 병이 들었거나 정서적으로 좀 병이 들었거나 하는 그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면 원래 괜찮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복은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원래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정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회복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적 의미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 성경적 회복입니다. 이 성경적 회복을 통해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조금 상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회복됐어. 내가 좀 심신이 피곤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정도를 가지고 성경은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학에서 아하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별 게 아니고요. 우리도 가끔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무릎을 치면서 아하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교육학에서 좀 그럴싸하게 만든 표현이 아하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이거구나. 이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구나. 아, 이게 비전이구나. 이게 소위 말해서 소명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내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하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 회복이에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되어져서 이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게 소명 따라 사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게 크리스천적인 삶의 방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까지 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오늘 이런 성경적의 관점에서 회복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함께 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는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첫 이야기가 2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한 디테일이 그 안에 있고요. 또 그 안에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군가에게 시작하시는 이 회복이라는 것이 생뚱맞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은 그 사람의 아픈 기억까지, 그 사람이 과거에 내뱉은 말까지도 하나하나 억박지르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디테일이 21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회복을 이야기하시지만 베드로를 기분 나쁘게 하시지 않으셔요. 최고의 카운셀러처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베드로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회복이 필요한 분이 이 안에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그 오늘 21장 1절 첫 장면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옛날에 버려두었던 그물을 붙잡고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일부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닷가까지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 버린 제자 베드로, 그거 그냥 없는 셈 치면 되잖아요. 주님이 또 새롭게 일으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구태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것을 한 사람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걸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 무슨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원래 제가 보기에 하나님 예수님은 좀 사람의 회복이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열심이 과하신 것 같아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님이 길가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십자 그냥 천국에 계시기만 하셔도 좋은데 굳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죽음까지 당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부활하시고 그냥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굳이 도망간 장소까지 지금 찾아오셔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은 그분들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그 관계의 회복을 그분들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열심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가장 큰 메시지도 회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의 죄로 인해 가장 근본적으로 뒤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근원적으로 다시 영원히 회복되어졌다라고 선포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도 이 십자가의 핵심 사역은 회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굉장히 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수치를 참으신 이유가 눈앞에 둔 그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여러분 굉장히 관계적인 감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모든 속옷까지도 빨가 벗기는 그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이유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그 수치까지도 참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의 관점에서 보는 기쁨이라는 감정에서 보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 중에 내가 좀 회복이 필요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거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이잖아요.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회복을 위해 과하게 우리를 향해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측에서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회복을 위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계시는 그분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시작하는 것이 먼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회복을 위한 그분의 열심이 우리에게 먼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시작하시는 회복의 섬세함입니다. 21장에 보면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님이라는 걸 밝히지 않으시고 그 옆에서 친구들 물고기 좀 잡았어?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못 잡았으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무심코 그물을 던졌는데 21장에 보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이 나오죠.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자 주님이 마침내는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는 이게 주님이 갖고 있는 회복의 디테일인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네가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의 회복의 디테일은 그 첫 만남을 연상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인간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도 잡히지 않는 물고기를 주님의 중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때 처음 주었던 사람 낚는 사람을 만나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첫 소명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님의 회복의 디테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너무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해변가에서 숯불을 올려서 물고기와 빵을 주님이 지금 굽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참 과한 열심이시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예수라고 하는 걸 밝히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해변가에서 숯불에 빵과 물고기를 지금 굽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회복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숯불이에요, 숯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여러분 그게 어디였어요? 숯불이 있는 장소였어요. 숯불에 불 쬐다가 배반을 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 숯불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숯불을 볼 때마다 자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신의 아픈 기억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숯불을 배신의 트라우마의 상징인 숯불을 이용하셔서 베드로에게 빵과 물고기를 구워주고 계세요. 그렇게 배신의 상징이었던 숯불을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마련해주는 그 따뜻함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회복이 이렇게 섬세하고 따뜻합니다. 안 좋은 기억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안 좋은 기억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이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회복이더라고요. 과거에 그 아팠던 기억들, 쓰라린 기억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않더라고요. 아마 주님이 의도하신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배신의 기억인 숯불을 아침상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라면 그냥 새벽에 빗소리에 깨기만 했는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푹푹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은 그 기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따뜻한 기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주님은 제발 회복되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 회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좋지 않은 기억을 통해서 그 기억으로 인해 똑같은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헬리나 웬 이야기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거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이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만이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처를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가지면서도 회복되어본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주님은 이 베드로는 아마 이후에 그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주님이 숯불에 의도하신 그 주님의 회복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똑같은 질문이 세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 너무 흔하게 대하셔서 어쩌면 아무런 느낌이 주기도문처럼 사도신경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지만 의미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회복이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깊게 한번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게 심장을 턱 먹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날카로움과 또 한편으로 따뜻함이 있는 질문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했던 게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입니다.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요? 한 번만 확인해도 되는데. 이것도 배려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배반했습니까?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요. 아마 앞에 등장한 숯불처럼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그 아픈 기억을 세 번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한 번씩 그 부인했던 기억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이 세 번의 질문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질문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식사와 숯불과 또 세 번의 이 질문이 베드로를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의 수준이라면 지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은 원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 베드로를 더 밀어제끼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뭔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이 베드로의 헌신과 소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다시 한번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게 하면서 더 나은 수준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걷지만 제 안에서 소명과 욕심과 사랑과 미움과 용서가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뭐 목회자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저를 회복시키는 질문이, 또 회복으로 저를 밀어내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뒤죽박죽된 실타래를 풀어내는 그 힘이 이 질문 안에 있더라고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셔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더 나아가서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셔요. 대신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혼란과 인생의 뒤죽박죽은 이 사랑의 순서가 얽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의 중심성이 그 빈 공간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과 소명과 헌신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가볍게 던져버릴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명령은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하고 세우는 것처럼 앞으로 너의 인생도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세워주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땅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소비만 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불쌍한 인생도, 가난한 인생도, 쓰러진 인생도, 상처받은 인생도 이렇게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이상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봉사하고 안 하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안 하고, 좀 더 말씀을 보고 안 보고, 좀 더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된 사람이냐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정말 타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 두 질문을 생각하시면 복음의 의미가 정확하게 올 거예요. 마지막 구절 25절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았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거 무슨 약간 동화처럼 끝나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많아서 성경에 다 기록하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모습 이외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이외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어쩌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도 우리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무리일 듯이 일어나서 나중에 후세에 누군가를 봤을 때 또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회복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